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15장. 믿음이 튼튼한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만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유익한 일을 하여 그를 기쁘게 해주고 그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오히려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모욕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옛날에 쓰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를 받음으로써 희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격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방 사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방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성경에는 이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미하여라.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자손이 일어나리니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릴 뿐이시다. 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두리라.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을 온갖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희망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한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 갖추어서 여러분이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문제들에 관한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일하는 그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해오신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한 말과 일을 통해서 그리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니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이 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에 관하여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려하였으나 이 지역에서의 일을 끝내야 하겠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는 내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찾아보고 싶던 터여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찾아보려 합니다. 스페인에 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 얼마 동안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즐거움을 누린 뒤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이 받아야 할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할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 돈을 안전하게 전한 뒤에 스페인으로 가려 하는데 가는 길에 여러분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넉넉한 복을 가득 가지고 갈 줄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겨나게 하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내가 힘쓰는 일에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을 그곳의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시험 닥쳐와도 은혜를 잊지 않아 아귀여
역대지상 제22장.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조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또 대문의 문짝에 쓸 목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노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녹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네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차석꾼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이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 금과 은과 녹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들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이 땅 사람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Keep your eyes upon Jesus, for all that you ask He will do. has called you to serve him, and gladly he'll carry you through.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does what no other can do.
To Jesus,
believe,
and He'll solve them for you.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has made a new creature of you.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세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다섯 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하는 사람의 혀와 딴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예배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육신의 것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요소를 동원하여 드리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 영으로만 드려도 안 되고 역시 육신의 요소로만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에 바울은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당연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에베소 5장 10절에 바울 사도의 당부를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부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가능해졌지만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범죄 후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 예수기도께서 오시기까지 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말씀은 이런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영과 마음과 육신의 3차원적인 찬양과 기도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사람이 이해하고 참여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모임 자체가 덕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고 듣게 해야 한다는 이중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과신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영혼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아멘 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알아듣게 하여 각자의 숨은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령한 교제는 옆으로 같은 주님의 백성들과도 아멘으로 교통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영으로 또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당부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 당연히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나 기쁨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영육이 다 유익할 수 있는 기도가 자신에게나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유익이 됨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 자신의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5절입니다. 영적이지 못한 것은 분명히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꼭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것, 즉 신비한 것만이 영적인 것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이지 못한 부분을 인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들어 경고합니다. 신령해야 할 부분을 모두 인위적인 것들로 채우고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거나 육신적인 것의 반대 의미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령한 것들이란 육체적인 것이 아닌 것이라는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버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오늘 복음 시대에도 이것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16절입니다. 사실 외국어로 기도를 해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 아멘 해야 할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모든 사람이 아멘 하여 더불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통하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당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8절인데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할 수 있었지만 교회에서나 사람들을 가르침에 있어 깨달은 마음으로 더욱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했음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까지도 가졌겠지만 마음으로 깨달은 말로 가르쳤다는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0절인데 영적인 교훈에 있어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비슷한 표현을 보면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의 기록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1절인데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헤테로글로소스라는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외국인, 외국어를 쓰는 사람 이런 말로 헤테로스, 낯선 또는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글로사, 혀, 언어, 말 그런 두 단어가 합쳐서 구성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대단히 두려운 말씀으로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바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호와의 교훈을 더듬거리는 말투로 조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더듬거리는 뜻한 이방인들의 언어로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하는 이사야서 28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때의 유대인들이 선자들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장차 외국인들, 당시 같으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정복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른 방언하는 자가 유대인에게 온 것은 그들을 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말로 회중에게 말하면 그것 역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두에 대한 벌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22절이죠. 결국 방언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교회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예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함을 다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이죠. 영적인 것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되는 삶을 삶으로 주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자신에게는 기쁨과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신불신 간에 모든 사람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라는 거지요. 교회는 불신자들 앞에서 그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 외에는 덕을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3절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모습 때문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 때문에 바울은 다시 당부하기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4절입니다. 다 예언으로만 말하면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이건 영혼과 마음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이 회개해야 할 것임을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티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다, 앞서서 말하다라는 말인데 프로 하면 먼저라는 말이나 앞서라는 또 전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팸이 말하다, 선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25절인데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반문하는 불신자들이 많은 이유는 이러한 주님의 교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고 세상과 다름이 없는 성별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는 교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제외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만 존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만 좋아하고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위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기본이고 함께하는 모두에게도 잘 알아듣고 깨달음과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것일지라도 참여한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듣듯이 생소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형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도 경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간에 모두가 깨닫고 경계를 받을 수 있는 덕스러운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배와 거룩한 모임은 예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 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오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오순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바울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을 통해서 교회의 설립과 그에 따른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등이 그것입니다. 사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몸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천국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교회 설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방금 읽힌 말씀처럼 교회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교회가 설립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교회의 설립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 그 나라의 영적 특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가 설립되기까지는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전도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교회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 세우실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워질 것이다. 둘째, 교회는 권능으로 세워질 것이다. 셋째,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목매에 자살한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 마떼아를 사도로 선출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50일 후에 오는 명절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날 아침 9시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침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선지자들도 이것에 대해 예언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군중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술을 마시고 주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와 같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 설교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알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기 전까지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 약 3,000명이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날 개종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은 그들을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며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교회에 더하신 것이지 결코 믿는 사람 스스로 교회에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절름발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들의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협박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석방된 그들은 다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이들을 붙들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으로 옥문이 열림으로써 그들은 다시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세 번째로 다시 붙잡아 협박하고 매를 때렸지만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 돈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는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들의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셨고 이 일로 인해 교회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무시를 당하여 원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일곱 일꾼을 택해 매일처럼 돌보는 일을 맡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그는 얼마 후에 유대인과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가 잡혔을 때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듣고 분개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교회가 설립된 후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한때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던 사울이 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